자, 오늘은 지난번 말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받는 안락의 지대 2에서 아가서 2장 8절로 지난번에는 12절까지 근데 실제는 11절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자, 아가서의 말씀은 시편 시적인 내용이어서 시적 감각이 없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풀어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기억시키려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기업이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정체성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이 땅의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박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에 와서 생계를 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군인의 목적은요, 장군을 진급하고 이렇게 군인의 목적은 뭡니까? 나라를 지켜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이 세상에는 목적이 있어요. 직업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거기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도태돼요. 그런 정신이 없으면 거기에 더 이상 못 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땅에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이 열렸어요. 어떤 눈이요?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목적을 둬야 되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이 땅이 단 줄 알았어. 근데 이 땅은 유한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걸어요? 영원한 나라에 걸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면, 자, 이제 영원한 나라에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뭐지? 뭐, 어떤 거야? 이제 이렇게 고민 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기업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 기업이에요. 그게 지금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종착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에 최고의 우리가 달려가야 할 최우선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유업이 뭐지? 그런데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쁨과 목적과 모든 충성과 헌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을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게 가는데 아가서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뭔가 하면 지난주에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 뭐로 나오는가 하면 주권적인 왕으로 나와요. 그 전에는요, 목자로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자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주신 생명을 주시는 이런 분,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보았는데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그분의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오, 사랑하는 아버지네. 그런 개념을 우리가 느꼈어요. 근데 다시 또 신앙이 성장하면서 자라가면서 또 뭘 보인가 하면 오, 예수님이 이 온 땅을 통치하고 예수님이 본래 계획한 목적대로 이 땅을 이끌기를 원하시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구죠? 주권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주권자로서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뭐라 그래요? 아까도 저기 봤지만 나의 사랑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렇게 두 번이나 얘기해요. 뭐라고요? 함께 가자. 근데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2장 8절에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산을 달리고 있어요. 산은 뭐예요? 장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막고 하는 이런 장애물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뛰어넘고 평정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9절에 그분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면서 예. 자,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있어요. 창살도 있어요.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창살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창살 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 밖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두 번이나 초청을 해요. 야, 그럼 뭐예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점점 알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요. 자, 알아가다가 이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즐거워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게 내 유일한 소망이야.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얘야, 그게 다가 아니야. 너 기쁘지? 너 내 임재 가운데 있으니 좋지?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다른 즐거움을 보여줄게.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율법적으로 해서요. 안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배우면서 그 율법적인 것을 벗고 아, 하나님이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다시 소망을 주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용기를 주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고요. 너무나 좋았어요. 예전에는 잘못만 하면 벌 줄까봐 겁이 나가지고 아주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부여하려고 그리고 은혜를 주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안식이 왔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은 아직 그것도 못 즐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즐겨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그게 다가 아니야. 또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겨울도 지나간 바가 지나가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서 향기가 지금 만발하다. 지금 이때다. 가자 가자 가자.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시절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일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는데 신부가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안 가봤어. 주님을 따라가면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을 것 같아. 왜? 우리 앞서간 사람들 뭐 해외 선교사를 갔다든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아, 고생이 말이 아닐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움츠리는 거죠. 그 일은, 아니, 나는 그 일을 못해. 나는 그 일을 못해.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고 찬양하고 그냥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 이런 신앙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아니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라. 이렇게 지금 초대하는데 신부는 거부한 거예요.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자, 그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이제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초대하는데 뭐라 그래요? 지금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역사적으로 추수할 일이 있고요. 우리 시대에 추수할 일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 그래서 그걸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의 때가 찼다고 말씀하면서 술람의 여인을 지금 격려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자, 겨울은 좀 힘들지요. 시절이. 그러니까 힘든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비도 어떻습니까? 좀 구질구질하지요. 그다음에 지면에는 이제 그 그쳤고 이제 새로운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꽃이 피고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반구는 비둘기예요.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그래서 나의 사랑 예쁜 자야 일어나서 가자 가자. 이렇게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추수 때 지금 예언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계절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 지금 꽃이 피었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꽃이 피면 머지않아 열매 맺히겠지요. 그러니까 꽃이 지금 피고 있다. 그러니 가자 가자. 추수하러 가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의 징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앞으로 추수할 때가 오는데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가자. 이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부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이제 배워가야 돼요. 그동안에는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거기 가면 힘들어. 안에 있는 게 좋아.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아니야. 날 따라와. 근데 그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지금 배워가야 돼요. 자, 주님은 지난 그 추운 겨울에 보여줬던 그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기간에 뭐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민한 게 아니고 우리를 돌보신 거예요. 그 지금 여기 봄의 때에 온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지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때에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나 그 내적 치유의 이런 어려운 때에 그분은 뭐 하셨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많은 상처들이요, 그냥 녹아져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따지려고, 왜 그때 하나님 날 가만 놔뒀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그러려고 딱 대들려 했는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그때 우리를 감싸고 보살피지 않았으면 난 벌써 죽었어.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 내적 치유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안 보여주셔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신실해요. 그렇게 우리 돌보고 오셨어요. 여러분 혼자인 것 같아도요, 어떤 사람은 고아로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버림받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겨울은 차가운 비가 내리는 어두운 계절이에요. 눈도 내리고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모든 것이 죽은 듯한 고난의 계절이죠. 삶의 고비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그 깃발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 사랑을 부으셨다고요. 우리 고난 가운데도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을 계속 부었어요. 그 사랑의 깃발이 증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와 주와의 관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사단도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다고요. 주님의 사랑은요 신실해요. 우리가 못 느껴 그러지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니 그러지 우리가 눈만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깃발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큰일 나요. 그런 소리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날에 보여줬던 그 주님의 우리와 함께 개입하신 거, 그 신실하신 이거 모든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더 나아가면 다 상기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지도 몰라요. 겨울도 지나고 차가운 비도 그쳤는데 내 마음은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계속 지금 눈을 열어갈 거예요. 이 계절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냥 안에만 웅크리지 말고 이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 고난의 시기에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다가오는 앞길에 이 산을 넘는 이런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의 산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벽 뒤에 숨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당당히 문을 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다가오는 추수에 이 예언적인 징조를 강조하시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의 징조들을 보면서 격려를 받아야 돼요. 자, 농부가 지금 막 잡초를 뽑아야 되고 뙤약볕이 심하고 가뭄도 오고 물포도 보아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이런 고난이 있어요. 또 막 그 곤충들이 오면 또 약을 뿌려야 되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꽃이 핀다. 그러면요 힘이 나요 이제. 예, 한두 달 후에는 열매 맺을 걸 아니까요. 그런 징조가 보이면 힘이 나요. 힘이 나. 근데 징조가 안 보이면 언제 되지 그래요. 근데 징조가 보이면 힘이 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징조들은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보증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보이니까 예상되니까 예전에 예상이 안 됐는데 이제 예상되니까요 이제 힘이 나는 거죠. 자, 이러한 추수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요? 추수할 준비를 해야죠. 또 추수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또 장비도 준비해야 되고 내 건강도 준비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딱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본연에 달려가야 할 길들을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돼. 자, 예수님은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고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배도 다 버리고 갔지요. 3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을 뒤집는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터졌어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는 별다를 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실히 따라가면 신뢰하면 엄청난 일이 터질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되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잠깐 갔는데 사람들이 볼때같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이틀간이나 머물렀지요. 예, 그런 일들. 그래서 예수님의 추수의 징조를 이제 알리시는데 이제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두 달 어간에는 이제 수확할 때 온다고 해요. 두세 달. 가깝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무리들을 세우시고 곳곳에 기도하는 무리들을 세우시는데 이게 머지않아 꽃이 열매 맺힐 거예요. 수확의 열매들이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언제 오나 그러지 마시고요. 분명히 그런 징조가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날 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추수 때가 되면요. 이렇게 산비둘기들이 와서 운대요. 또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익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만한 게 바스름하게 달리죠. 그러다가 이제 발개져요. 근데 무화과는 사실요. 겉은 펄에도 안을 찢어보면 이제 익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어떤 데는 때가 아닌데도 이렇게 찢어보면 완전히 안에 하얀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겉은 펄에도 딱 찢어보면 속이 아주 발그스름하고 잘 익어 있는 어떤 모습들 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이제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파란 열매가 맺혔다. 그러면 수확이 가까웠다는 것을 머지않아 수확한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할 때가 되었다. 이것은 추수의 시작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부흥의 시기가 곧 임박해 온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0절과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신부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그렇게 사랑과 인자함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신부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창사를 안으로 들여다보면서 함께 가자 하는데 뭐라 그래요? 가세요. 그랬어요. 그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이러면 하나님이 어떨까요? 하나님 혼자 가세요. 혼자 가셨어요. 뒤에 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 혼자 가시면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할까요? 야,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두 번 다시 너 안 보리라. 그러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헌신했어요. 근데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딱 예매네요. 그럼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내 두 번 다시 안 보리라.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안 그러겠지만 대개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다고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어. 그래서 어떻다고요? 거무스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다 했었어요. 그렇죠? 예, 아름답다 그랬어요. 변함없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예전보다 더 뛰어났잖아요. 우리가 더 전진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자 그럴 때 주님이 같이 가자 그럴 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 아직 두려워하는구나.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렇지만 난 널 사랑해. 그리고 혼자 가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헌신하도록 요청했는데 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반응을 잘 못해서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도와줄까?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게 의심해서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보라보시는데 아 그래 너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그거밖에 지금 안 되고 있구나. 그러나 너는 머지않아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 주님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에 헌신하지 못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름답다고 어여쁘다고 인정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그 신부가 부탁을 거절하고 그것도 알고 계세요. 예. 그 정도면 거절할 걸 아니까요. 왜? 아직 자라야 되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더 좋은 길로 가야 돼. 근데 아직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 못 따라온 만큼 주님은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아직도 신부가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사랑받고 아름답게 느낄 때, 딱더 느낄 때 우리는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돼요. 자, 우리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너 두고 보자! 난 너 복 안 줄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다고요?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아니야. 내가 너를 변함없이 그래도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그걸 깨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을 얻게 돼요. 동기부여가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 늘 저래요. 절대 변할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 자 이제 다음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안전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자, 지금 요 신부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지금 있어요. 저게 뭐예요?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낭떠러지 있다고 하면 아, 위험한 데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위 틈이 이렇게 바위가 있으면 그 사이에 아주 다른 사람들한테 뭐 맹수한테 잡히지 않는 이런 장소예요. 보호받는 장소에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바위 틈 안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바위 틈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어느 것도 건들 수 없는.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가오셔서 뭐라 그래요? 야, 거기만 있지 말고 내 얼굴 좀 봐라. 내 소리 좀 들어라. 너 그 아름다운 얼굴을 좀 내게 비춰라. 이러시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지. 자, 우리가 예수님이 초청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씨름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씨름한 때에도 그 인자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가오시는데 그 씨름할 때가 어떤 상태였어요? 사실은 바위 틈 안에 있는 상태였어요. 바위 틈 그 사이에 보호받는 상태였다고요. 자,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넘어갈게요. 자, 바위 틈은 예, 낭떠러지 이거는요 실제 이렇게 든든한 어떤 외부에 공격당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 그러면 아이 목사님 너무 오버한 것 같네요. 바이트하고 십자가 어떻게 연결해요?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거 보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으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나가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 그걸 우리 봤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행실이 부족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게 뭐예요? 바이트맺이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그걸 못 입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큰일 나죠. 죽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요. 지금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보호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너 잘못했잖냐, 너 봐라 생각도 틀렸잖냐, 너 행실 봐라 그렇게 공격을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어요. 그런 자예요. 자, 그럼 봅시다. 모세 시대에 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너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겼다가 내가 손으로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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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나가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보통 사람이면요 죽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데가 나타나면 죽어요. 근데 바위 틈에 있었기 때문에 손을 덮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뒷모습을 보여줬어요. 모세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지요. 자, 그래서 그가 어떻다고요? 신령한 반석에 숨어섰어요. 그 신령한 반석이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했어요. 모세도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항상 현재 시제잖아요. 하나님 항상 현재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의 공로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령한 반석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현재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에요. 우리의 보호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랬습니다. 구약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 그 뭐예요? 반석이라 생각해요. 그 물을 마셨다. 신령한 물을 마셨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도. 그걸 표현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게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을 반석이에요. 반석 안에 있는 거예요. 아, 물론 든든한 그 반석이라 하지만 또 한 의미는 뭐라고요? 그 반석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우리가 선다는 거지. 누가 건들지를 못해.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사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보므로서 죽게 된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22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반석은 반석 틈에 숨은 것은 일종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걸 이렇게 표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 틈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상처받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의미하고요. 우리는 이 반석 틈을 또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바위 틈 안에 그 은밀한 곳에 머무는 내 비둘기야 라고 말할 때는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막 아래 지금 안전하게 있는 우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은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을 말합니다. 인자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바로 그 궁극적인 은밀한 장소를 말하는데요. 낭떠러지 밑에는 서 위로 보면 야곱의 사닥다리 같이 하늘 올라가는 쭉 뻗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보인다는 거죠.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예,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계단의 은밀한 곳 또는 가파른 길의 은밀한 곳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낭떠러지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하늘만 보이잖아요. 하늘만 이렇게 보이는 그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니까 하늘만 보이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 하늘로 올라간 부활도 의미한다. 그런 이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반석의 틈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 그, 즉 부활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장소에 서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그 은밀한 보호 아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석과 그 낭떠러지 속에 은밀한 곳에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도움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자, 연약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뭐해요?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찾는 거지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상태에서 나와 같이 가자 했는데 두려운 상태에서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거기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하늘이 열리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와 씨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우리를 좋지 않게 안 좋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내 일에 동참도 안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언짢아 보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죄와 씨름할 때도 죄와 씨름한다는 게 뭐예요? 아, 이걸 좀 내가 고쳤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분명히 깨도 알아. 머리로는 알아. 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허용해.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도 뭐해? 예배 나오기도 뭐해?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우리가 죄와 씨름할 때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보고 내 얼굴을 내게 보이라, 내 목소리를 나에게 좀 들려다와, 내 얼굴빛을 내게 비춰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실패했어도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찾아 나오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낭떠러지에 숨어있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계속 나오라는 거죠. 바라보고 내 음성을 내가 나에게 말하라는 거죠. 숨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장 14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봤고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들었죠.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저 인간 몰라. 여기까지 했어요. 그때 맹세해가면서. 주님은 벌써 아셨어요. 베드로가 저렇게 큰 소리 치지만 아직 그 상태에서는 이 어려운 거는 못 이겨낸다는 걸 아셨어요. 근데도 주님은 뭐라 그래요? 다 깨끗하다 그랬어요. 저 사건 벌이기 전에 깨끗하다 그랬어요. 자, 성경 안 읽어도 되겠죠?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날 밤 넘어질 거란 걸 사실을 벌써 아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 속에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너가 지금 그 낭떠러지 아래에 있는데 그 음성을 들리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 비춰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도움이 있다는 거죠. 자,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응답하는 심령을 기뻐합니다. 아직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예수님은 신부를 성숙하지 못한 신부를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전히 신부는요 나무 아래 무슨 나무요? 사과나무 아래 그 향기 맡으며 거기만 가만히 있으려고요. 벽 뒤에 그냥 안에 공간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숨어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뭐라 그래요? 계속 예쁘다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께 순종하려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요.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주저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는 걸 아세요. 그 사랑이 더 자라야 되지만 그래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리의 사랑이 성숙한 신부와 같이 성숙해지게 될 것을 주님은 이제 알고 계시죠. 계속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면 점점점 성숙하지요. 그걸 주님은 알고 계세요. 자, 이제 또 다음번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신부는요 여기서 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타협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부의 얼굴을 보고 음성 듣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초청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이 신부는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예요. 자, 그걸 여기서 뭐라 표현한가 하면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흩은다, 망가지게 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밭에 요즘 시골에 가보면요 노루나 산돼지가 많아가지고 이 펜스를 쳤어요. 울타리를 쳤는데 거기다 전기선까지 넣었어요. 전기가 항상 도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딱 대고 들어가다가 전기가 오면 깜짝 놀라면서 튀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그런 울타리가 있었어요. 자, 울타리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나무 같은 걸 심어요. 사철나무 같은 걸. 탱자나무 같은 걸 심잖아요. 못 들어가게. 그러면 요 작은 놈은요. 작은 놈은 여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그 틈을 작은 틈도 큰 짐승은 못 들어가요. 산돼지 같은 건 못 들어가. 근데 이 여우는 아주 이렇게 얍삽해서 사서 빠져나가요. 자,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얼굴을 좀 보여다오, 내 음성 듣고 싶다, 내 얼굴 빛을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그러고 싶어요 하고 해요. 그런데 어떠다고요? 다음에 할게요. 제 바빠요.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정신 차려보면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진짜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만의 생명이야. 하나님만의 내가 기쁨이야. 이런 걸 여러분이 봐요. 근데 막상 집에 가든지 어디 가면 어떻습니까? 그 뒤로 밀쳐요. 그리고 뭐 해요? 급한 것부터 먼저 해요. 급한 것부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놓쳐요 자꾸.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안 놓치려고 그래. 쉽게 말하면 취미생활이라든지 관심 갖고 있잖아요. 이거 안 놓으려고 그래. 그거 다 하면서 하나님 못 찾아요. 근데 그걸 내려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예배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다고 59초까지 핸드폰을 봐. 그래요. 그리고 찬양한다 그러면 더 보고 이제 찬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리인지 알지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걸 원래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게 뭐라고요? 작은 여우예요. 우리 신앙에. 우리 울타리를 파헤치는 작은 여우예요. 여러분이 아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면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복음서를 읽으라 그랬지. 내가 읽어야 돼. 그런데 아 네. 뭐 한잠 자고 하지 뭐. 혹은 내가 한 바퀴 돌고 하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미뤄요. 미루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못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신앙의 작은 여우예요. 혹은 우리가 어떤 말을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상처 주는 말을 자꾸 해요. 표독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침체가 돼. 아유 하나님 나를 받으시겠나. 뭐 이런 마음들이 하고 막. 죄를 조그만 걸 허용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던 행동한다든지 혹은 그 죄는 아닌데 너무 과하게 거기에 세월을 낭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작은 여우예요. 이걸 어느 선 가면요. 끊어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못 따라가요. 예전에 하던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못 따라가요. 어느 정도 가면요. 아 이거 쓸데없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알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알아요. 그러면요. 그때가 뭐예요? 작은 여우 잡는 때예요. 거부하는 때예요. 얼른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여우는 밤을 이용해서 포도원을 망쳐놓는 아주 교활한 동물이에요. 대낮에는 공격하는 사자만큼 담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작고 빠르며 교활하기 때문에 여우를 붙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우리 마음에 포도원이 안에 작은 여우가 있는데 두려움과 죄의 생각들, 태도, 말, 그리고 시간 관리하는 거, 물질 사용하는 거, 이런 걸 헛되게 사용하는 그 작은 타협들이 있어요. 이게 여우예요. 그 다 거부하셔야 돼요. 네, 쫓아야 됩니다. 예.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것은 아니라 안락의 지대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신부의 마음도 말해요. 이거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좋은 거예요. 다른 거 싫다는 거예요. 다른 거 헌신해야 되고 좀 밖에 나가서 비바람 맞아야 되고 이게 싫다는 거예요. 또 산을 넘어야 되는 게 숨도 차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만히 앉아서 낮잠 자고 그냥 그 사과나무 향 아래서 낮잠 자고 그냥 사과향 마시고 그게 좋다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이렇게 작은 여우에 지금 시달리는 겁니다. 자, 마음의 포도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말해요. 연글지 않는 포도라는 것은 아직 익지 않은 포도는 미성숙한 신부의 삶을 말해요. 그래서 아가서 1장 6장과는 다르게 이제는 신부는요 자신의 포도원을 지켜요. 예전에는 막 봉사하다가 자신의 포도원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쳤다고요. 그래서 다시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이 포도원이 있기야 있는데 하나님 찾는데 문제는 요 소소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자꾸 갉아먹는다고요. 예전에 아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놓쳐버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교제하는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자꾸 울타리에 들어와서 파헤치는 요런 존재를 허용했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이제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부에게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고픈 열망이 있어요. 신부는 이 사랑 아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서 돕고 자기 시원케 해달라기를 갈망해요. 자, 그러나 신부 안에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 작은 영역이 여전히 이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든지 타협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끄러운 죄를 단순히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더 충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처음 보면 어떻습니까? 내 못된 모습이 자꾸 보여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을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런 적극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근데 많은 경우는요, 그 영역을 안 보고요, 내 못된 모습만 어떻게 고치려고 애쓰는 그것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요,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때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내가 죄된 모습 못 따라가는 거 이런 것만 보여요. 그렇죠? 근데 또 뭐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놀랍게 힘을 주는 이런 요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또 작은 여우를 뽑아내야 돼요. 잡아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기대를 안 하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이 이 보도원을 지키는 영역이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더 완벽하게 보도원을 지키려고 이렇게 내가 타협하고 허용했던 것을 자꾸 거부하는 거죠.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이 시기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할 때 왜 못 넘어간다고요? 이런 영역이 있어서 못 넘어간다고요. 이걸 넘어가면 작은 여부를 잡으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즐겁게.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께 주님께 여부를 잡아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우리가 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님은 어떨까요?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결단만 하면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계속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자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신부는요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지요.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예전에는요. 주님, 내게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있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아,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걸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이제. 자 이것을 통해 신부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주권이 결국 신부의 삶에 이제 통치가 일어나요.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부의 마음은 주의 것,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사랑은요. 실패 속에서도 계속 고백이 되어져요. 실패해도요. 아닙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요. 그래서 죄와 씨름을 한다고 해서 실패 속에서도 죄와 씨름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 버림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그냥 위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지금 그렇게 믿어요. 진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신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해요. 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것이며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난 절대 이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신부의 여정을 볼 때 신부는요, 순수하고 진실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못 넘어가는 영역이 많아요. 신부는 여러분, 예수님께 자신을 먹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기 1장 7절, 12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백합화 가운데 있는 존재라 그리고요. 그 주님께 나 순종하고 싶다고 주님 하나님은 나를 정결하게 보신다고 뭐 이런 영역을 정체성을 가지고요. 이렇게 서요. 그 뒤로 가면 이제 보면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요. 또 수선하다. 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자기 정체성을 신부는 알아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다. 알아요. 이건 넘어져도 알아요. 죄를 지어도요, 아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백성이야.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자, 하나 더 있나? 또 있던가? 예. 그래서 약간 봅시다. 오늘 다 해야 되니까요. 예, 산으로 가자고 주님이 얘기를 해요. 산으로 가자고. 그런데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주님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못 가고 주지 않는 거죠. 예, 그것을 저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이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요. 정말 저분이 나를 산으로 가자 그러는데 나를 책임질까? 나를 보호할까? 괜히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이렇게 겁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동안. 네, 그래서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 노루와 어림 사슴 같아여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봅시다. 자, 이렇게 슬픔의 장기에 있는 신부는 예수님이 이렇게 노루와 같이 가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루와 같이 가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가라 해놓고는 8장에 보면요, 다시 오라 그래요.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오라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은 감당이 안 되니까 혼자 가세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자신 안에 어두운 그림자를 신분을 인정해요. 그래서 어두운 그림자는 아직 빛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삶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했지만 아침에 해가 뜨며 날은 밝게 되고 이제는 신부의 삶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회색의 영역이 점점점 이렇게 드러나서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모습들이 점점점 보이고 어두운 요소들을 해결하게 되고 이제 정결케 되어져요. 이런 과정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할게요. 그래서 타협이 자신의 포도원의 열매를 파괴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쉽게 말하면 타협이 주저주저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혹은 작은 여우를 허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막는 결과예요. 자,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친밀함이 막 자랐는데 요즘은 냉랭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타협의 요소를 끊어야 돼요, 지금. 그걸 발견해서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계속 그 상태로 있어요. 아마 그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막 임재가 왔는데 어떤 데는 아무리 뭐 한 달을 찾아도 안 돼. 그래서 그냥 그래. 습관화 됐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저렇게 작은 여우가 있는 요소를 빨리 찾아서 부셔내야 돼요. 그래서 베데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베데르에 이게 베데르 아까 나오는데 저 베데르는 뭔가 하면요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 베데르가 이렇게 분리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여우라든지 우리 불순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애물인데 혹은 산 같은 게 장애물인데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분리시킨다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다고요?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놔요. 신뢰를 못하게 해서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분명히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자꾸 의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자꾸 분리가 오는 거예요. 냉랭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을 안 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그대로 붙들고 전진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 좋았잖아요. 사과나무 그늘 아래 있으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향기도 없어. 산을 넘어야 돼. 그리고 어떻다고요? 이제 겁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심령 속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베데르 산. 분리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요. 이걸 내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럼 분리를 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게 말씀을 붙들고 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그거는요, 어떤 증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서야 돼요. 하나님 신뢰함으로. 그래서 자신이 연약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신부는 정체성을 알아야. 그래서 신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계속 불러요. 그분이 무슨 반응이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이제 이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네 가지가 중요한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가서에 네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뭘 했어요? 제목이 뭐 했어요? 자기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소제목에 어제 지난주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자기 중심성이 내려져야 돼요. 근데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내려지는가를 이 아가서는 보여줘요. 하나님 추구할 때. 자, 이렇게 네 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신부의 성숙하고 진보하는 일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아가서에서는 자기 중심의 단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단계로 넘어가는 신부의 영적 진보를 보여줘요. 네 번에 걸쳐서 보여주는데요. 이 네 번에 걸쳐서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기적인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이 네 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을 성숙의 여정이라고 그러게 하고도요. 아가서를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도 표현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이 전환되는 신부의 고백이 1장 14절에 먼저 나와요. 자, 1장 14절에. 예, 얼른 받으세요. 자, 초기에는요, 예수님을 즐기는 자신의 기쁨에만 신부가 집중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신앙. 우리가 하나님 찾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막 있잖아요. 막 눈물도 나고 감격해요. 너무나 좋아요. 초기에는요, 그랬어요. 그 과정들을 지나가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랬어요. 자, 엔게디 포도원은 어떻다고요? 아주 땅이 좋은 포도원이에요. 거기에 고베라 송이는 뭐예요? 고베라 꽃 하나도 아니고요. 고베라 다발이에요. 그게 뭐예요? 향기가 무럭무럭 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5월 달에 함지산 올라가면요. 온 산천이요. 아카시아 냄새가 즐비해요. 요 산 밑으로 차 타고 가도요. 그 향기가 쫙 내려와요. 새벽에 요 구암역에 딱 오면요. 밤새도록 내려왔던 향기가요. 구암역까지 와 있어. 예, 한번 가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꽃이 만발해가지고요. 그 지역이 향기가 넘친다고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가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을 느끼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 경험한 거예요. 그게 저게 1장 14절이에요. 그게. 그걸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뭐 잠도 안 자고 하나님 찾고 싶어요. 너무나 좋아서. 그 안에 그냥 머물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자, 그런데 이제 2장 16절, 6장 3절, 그리고 7장 10절에 가보면 같은 내용인데 문장의 순서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2장 16절. 자, 아까 1장 14절에 뭐라 했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건 뭐예요? 야, 예수님이 너무나 좋구나. 야, 예수님이 너무나 좋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게 너무 기쁨을 주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직 뭐예요? 내 중심이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아. 그리고 예수님 최고야. 나를 위해서.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조금 달라져요. 그 다음에 6장 3절. 여러분 파란 글씨를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랬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내가 그에게 속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자, 뭐라고요? 그분이 내게 먼저 속했고 두 번째 내가 그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 이렇게 순서가 달라졌어요. 보이세요? 그냥 보면 몰라요. 비교해보면 알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그분은 내게 고베라 송이로구나 막 그랬어요. 아직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그냥 전부예요. 그분이 다가왔어. 너무나 좋아. 고백했어요. 두 번째로 어떻다고 이제는 좀 달라져요. 그분이 내게 속했고 내가 아주 주인이야. 근데 나도 그분에게 속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3절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에게 속했대. 뭐예요? 이제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분도 내게 속했대.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도 내가 할 거예요. 주님 내게 기쁜 것도 해주세요. 이런 뜻도 있어요. 내가 주님께 헌신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도 좀 책임져 주세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주님 내게 좋은 일 해주세요. 그럼 나도 주님께 좋은 일 할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조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여간 많이 성장한 거예요. 자, 7장 10절 보면 보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 끝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에게 뭐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나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이렇게 얘기해. 자, 이 아가서에서 이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두 번째는요. 그래도 내가 아직도 주인이야. 그래서 주님 나에게 뭐 해주세요. 그럼 나도 주님께 속할게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렇지만 나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마지막에는요. 그냥 하나님 상관없어요. 난 주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약해볼게요. 처음에는 신부는 자신의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부의 시작을 너그러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사랑받으며 주님 안에 누리는 자신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데에만 집중해요. 자신이 주님의 기업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목적이 관심 없어요. 처음에는. 두 번째, 신부는 주님은 나의 것, 주님은 제게 속하였어요. 하지만 이제 나도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신부는 이제 자신의 삶에 새롭게 예수님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주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느끼게 돼요. 하지만 아직 성숙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에 나오는 이 말은요. 다른 점은 문장의 순서가 달라졌잖아요. 그 신부는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제게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제게 속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문장이 뭐예요? 이제 주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나의 계획은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관심 순위가 바뀌었어요. 이제 주권이 이제 주님께 돌아간 거예요. 내가 주인이지 아닌 거죠. 그래서 신부를 통해 주님이 누리는 기업이 이제 신부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통해 누리는 신부의 기업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이제 부차적인 거였어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고백. 신부는 나는 주님께 속했고 나의 관심사는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모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그냥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이렇게 신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기업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이게 이해하지만요. 실제로는 아직 못 넘어간 상태가 많지요. 여기까지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를 헌신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좀 길게 했지만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요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 우리는 아가서를 마칩니다. 그리로 우리가 신앙의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들을 좀 보시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전가하시고 작은 여우를 붙잡아내서 쫓아내는 이러한 삶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